시간이 화살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구영 신 예배를 시작하면서 2015년이 이제 2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또 30분이 지나갔어요. 이렇게 되담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 인간이 결코 되담을 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오늘 2015년 마지막 날, 또 지금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송구영신 예배를 거의 드리지 않습니다. 어느 면에서 송구영신 예배는 한국 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그런 전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송구영신 예배가 성경에 어디 나오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원하는 때, 원하는 대로 우리가 정해서 드리면 되는 거지, 성경에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걸 드려라, 그렇게 드린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의 어떤 전통이 돼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12월 마지막 날이 되면 무조건 모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여기 송구영신 예배로 모였을 때, 이게 참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귀한 시간, 좋은 시간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지난 한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는가, 이런 것들을 상기하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나의 연약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2015년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2016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나라와 함께 하시고 킹잼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다시 오지 않을 이 귀한 시간에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 이거 자체가 송구영신 예배에 대단히 그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송구영신, 옛날 것은 보내고, 새로운 것을 우리가 맞아들인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무조건 보내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조건 보내면 안 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고, 안된 것은 고치고, 2016년도에는 제대로 다시 이 시간이 오게 될때 정말 옛것을 제대로 보내고 새것을 내가 다시 맞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머리를 잘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머리를 가지고 잘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어디서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위반된 것과 같은 그 삶을 살았는가 살펴보고, 돌이킬 것을 돌이킬 줄 아는, 판단해서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 침례교회 모두가 와서 앉아 있습니다. 지금 가서 보니까 한 300여 명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옆에 이 왼쪽에 있는 이 부분에는 사람이 없고, 우리가 처음 여기 예배당으로 이사 올때그 정도의 인원이 이렇게 딱 모두가 다 앞을 바라보며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거, 이거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좀 기쁩니다. 근데 우리가 왜 여기 사랑 침례교회에 이 시간에 와서 앉아 있는가? 지난 한 1년 동안이고 여기 다니셨잖아요. 왜 교회가 이 세상에 그렇게 많은데 이 사랑 침례교회 주일마다, 어떤 분은 천리길을마다 하지 않고 왜 여기 사랑 침례교회야만 되냐, 그 얘기예요. 이와 같은 그 간절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 2015년을 돌이켜 볼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이 교회에 오고, 오늘도 시간이 되니까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거든.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왜 사랑침례교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고 이 사랑침례교회를 내 교회라고 이야기하며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가? 우리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개역성경이 있었는데 100년이 넘게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된 내려오던 그런 개역성경이 있었는데 그것이 틀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손에 킹제임스 음정역 성경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입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믿음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강해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저와 여러분이 지난 1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여기 오실 때 그 이유가 뭐예요? 너무 교회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어렵고 교회가 말 그대로 사람을 자유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옥죄고 정말 목사가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들을 행하고 이와 같은 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탈출해서 나온 것이 바로 여기 사랑침례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어떤 사람 벌써 한 7년쯤 시간이 됐고 어떤 사람 5년쯤 시간이 지났고 어떤 사람 1년뿐이 안 됐고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떤 분이 이제 한 달도 안 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에 그렇게 그 교회를 찾아 헤매고 하면서 이 교회를 찾았을 때 느꼈던 그런 그 평안한 마음 이런 마음이 올 한 해 지금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그대로 그 마음이 유지가 되고 있는가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벌써 그게 다 머릿속에 다 사라져서 도대체 여기 왜 나오는지 모르고 또 옛날에처럼 타성에 젖어서 그냥 일반 교회 다니들 때처럼 그냥 뭐 개역성경 읽을 때처럼 옆에 있는 사람이 좋고 모든 자유가 좋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지금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진보는 하고 있는데 그 진보의 속도가 너무 느려서 본인이 보기에도 느리고 옆에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느린 그와 같은 진보의 믿음 패턴을 지금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옛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고칠 것을 고치고 그리고 새롭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은 짧게 20년 동안에 한 남자에게 일어났던 일을 여러분에게 요약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서 보시면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노아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또 이삭도 있고 모세, 다윗, 뭐 사무엘, 다니엘, 예레미야, 베드로, 바울 정말 성경에 가서 보시면 무궁무진한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 야곱이에요. 야곱을 왜 좋아하느냐? 가장 인간적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가장 인간적이라고 하는 말은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렇죠? 기뻐하기도 하고 정말 말 그대로 그의 그 삶 자체가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그냥 보통 사람의 그런 삶이 이 안에 적나라하게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실패를 보면 내 실패를 보는 것 같고 이 사람의 고난을 보면 내 고난을 보는 것 같고 이 사람의 그 즐거움을 보면 내 즐거움을 보는 것 같은 이와 같은 그 한 사람의 모습이 여기 창세기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언젠가 늘 이야기했듯이 어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냐 가장 인간적인 그리스도인이 가장 좋은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 자신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처럼 속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고난당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며 이런 가운데 결국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와 같은 그 인간의 모습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야곱이라고 하는 그 인간 그 자체가 저와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비슷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의 것 같은 삶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삭 그리고 리브가입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 쌍둥이 아들이 태어나게 됐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형은 이름이 에서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인물 야곱은 쌍둥이 중에 둘째입니다. 창세기 25장 가서 보니까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태속에서부터 둘이 싸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싸우니까 도대체 애를 주시긴 주셨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하고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신음하며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야곱이라고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또 성경 가서 보니까 25장 26절에 드디어 쌍둥이가 이제 태어나는데 누가 먼저 나왔어요? 에서가 나오는데 에서가 나올 때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죠? 지지 않으려고 발 뒤꿈치를 잡고 지금 태어난 그 아들이 지금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태속에서부터 형하고 싸우고 그렇죠? 나올 때도 형이 먼저 나왔는데 형의 그 발뒤꿈치를 밟고 바로 30초 위에 이상 있다가 나온 그 아들이 지금 야곱이에요. 성경 가서 보니까 두 사람이 모습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너무나 많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에서는 용감한 사람이에요. 사냥꾼이에요. 들사람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털도 많고 말 그대로 용감한 그런 무사였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야곱은 성경이 집에 거하는 평범한 집사람이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 그대로 조용한 사람이에요. 그 조용함에도 불구하고 속에 야망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야망을 가지냐? 아버지의 복을 내가 차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야망을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뱃속에서부터. 그래서 어느 날 자기 형이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기회를 잡아서 자기가 끓여놓은 빵하고 팥죽하고 이걸 주고는 결국 뭐를 차지해요? 장자권을 차지하는 그와 같은 일을 했어요. 에서는 자기의 그 장자권을 업신여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했고 에서는 아버지의 복을 하나님의 복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복을 어떻게든지 내가 장자로서 두 배의 복을 가져야 되겠다는 이와 같은 야망을 가졌어요. 자 이러는 가운데 에서는 들로 뛰어서 나가 돌아다니는 그런 일을 하고 말 그대로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식으로 얘기하면 책하고 이게 담을 쌓고 사는 이런 사람이고 야곱은 집에서 책을 읽는 그런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9절 가서 보니까 누구하고 같이 살았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장막에 거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그의 무릎에 앉아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해주셨는가를 직접 할아버지 입을 통해서 그 말을 전해 들으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가정교육을 받은 그와 같은 아들이 야곱입니다. 그가 나중에는 물론 깨달았겠지만 자라나면서는 자세히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재산이 많고 또 그 이후에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재산이 많고 종도 많고 재물도 많고 이렇게 되었는가. 분명히 자기 할아버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모든 복이 할아버지가 섬기고 아버지가 섬기는 그 하나님에게서 오는구나 하는 것을 어렴풋이 알고 그러고 지내는 그러한 젊은 시절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이방 땅에서 살면서 많은 재물을 소유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더욱 자기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글쎄 할아버지가 100세 때 자기 아버지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 할머니는 말 그대로 여인들에게서 나오는 아기를 낳기 위해서 필요한 그와 같은 여인들에게서 나오는 그와 같은 원래 행사가 이미 다 끊어져서 말 그대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와 같은 가운데 할머니가 90세에 할아버지가 100세 때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지금 자기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이야기를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예,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구나 하는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형보다 더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삭이 점점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졌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아이들을 축복하는데 이삭은 누구를 축복하려고 그래요? 자기의 맏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에서에게 맛있는 고기를 사냥해다가 잘 요리해서 가져오면 내가 네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어머니가 엿듣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에서 대신 야곱아 내가 들어가서 아버지의 복을 차지하라고 어머니가 이야기해서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면서 에서가 받아야 될 그 장자권의 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속이는 것 자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짓말한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그 엄청난 어느 의미에서 영적인 욕심이 야곱에게 있었고 그것을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이루어주는 그런 내용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느냐? 어머니가 이렇게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큰아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행실이 좋지 않은 것이 결국은 아버지가 원치 아니하는 어머니가 원치 아니하는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는 결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내가 결혼해서 안 된다고 누누이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책을 읽지 않는 사람이야.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이야. 자기 정욕에 따라 살기 원하는 그런 사람인지라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거부하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에 그 여인하고 결혼하는 그와 같은 악한 수를 두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가서 보니까 그 가나안의 여인들이 이 이삭과 그 다음에 리브가에게 큰 고통거리가 됐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작은 아들 야곱은 부모님 말에 순종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아버지 어머니 말에 순종하며 어머니의 고향인 밧단 아람으로 가서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원치 않는 이 가나안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서 아내를 취하지 아니하고 결국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원하는 이 가나안 땅의 여인들이 아닌 밧단 아람의 아브라함의 고향의 그 고향 사람들의 거기에서 아내를 취하겠다고 결심하는 그와 같은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또 우리가 이제 자녀를 키울 때 결혼 등과 같이 이렇게 인생에 대단히 중요한 것과 같은 그 일에 있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결코 부모가 점지해주는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바르게 살라고 그렇게 권고할 때 그걸 알아듣는 아들, 딸이 돼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그거 자체가 약속 있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가진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형 에서가 죽일까 봐 무일푼이 돼서 황급히 어머니의 고향 밧단 아람으로 야곱이 떠나게 됐습니다. 개나리 보침 하나 지고 그리고 떠나는 가운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광야에 이제 들어가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처량했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모든 걸 다해서 이렇게 꾀를 부려갖고 속임수를 써서 아버지의 복만 딱 차지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세상 만사가 그렇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엄청난 고통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고 결국은 형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사태가 생기게 되자 결국은 어머니 고향으로 피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가 됐어요. 돌베개를 베고 자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꿈속에 하늘에까지 다 있는 사다리가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모습이 그에게 꿈을 통해서 나타나 보이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창세기 28장 가서 보니까 28장 13절에서 15절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3장 가서 보니까 보라 주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주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니 곧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니 내 씨가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널리 퍼지며 너와 내 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는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온 겁니다. 이 깜짝 놀라서 지금 야곱이 깨어나서 28장 16에서 17절 가서 가니까 뭐라고 되었어요? 야곱이 잠에서 깨어 이르되 주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거늘 내가 그곳을 알지 못하였다 하고는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나님의 문이로다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옛날에 거하던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함께 거하던 바로 그 땅에만 하나님이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내가 도피해가는 이 땅, 이 고난의 땅, 바로 여기,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 있는 곳이로다 하는 그런 사실을 지금 깨닫고 그리고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른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고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합니다. 20절 가서 보니까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빵과 입을 옷을 내게 주사 내가 평안히 내 집으로 내 아버지 집으로 되돌아가게 하시면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소원하는 그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야곱과 같이 이 어렵고 고난에 찬 인생길을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너무 기존의 그 종교적인 틀과 기존의 그 모든 틀이 너무 우리를 압박하기 때문에 도저히 이대로는 살 수 없겠다 생각을 하고 찾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고난당하는 가운데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게 됐고 사랑 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신약교회에서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 그런 교회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찾아 나오면서 이 킹제임스 성경을 부여잡고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제가 죽도록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여기 지금 도피길에 오른 야곱처럼 그렇게 소원했던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오실 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오신 그런 몇 분을 제외하고 그래도 내가 무엇인가 좀 바르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오신 그 모든 분들은 야곱과 비슷한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 하고 왔을 거예요. 하나님 정말 여기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정말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이렇게 신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모든 것을 배우게 되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 기쁘게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이 거하는 어머니의 오빠 라반이 거하는 밧단 아람에 도달했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생의 산전 수전을 다 겪은 이 애송이 이 야곱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속임수의 대가 라반이라는 사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찌나 속이기를 잘하는지 처음에 7년 동안 열심히 라헬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열심히 7년 동안 일을 했더니 그때 누굴 줬어요?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더니 곧바로 다시 라헬을 주면서 나를 위해서 7년을 더 봉사하라고 해서 그래서 자그만치 이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뼈가 빠지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글쎄,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 온 이후로는 라반의 모든 게잘 되는 거예요. 재산이 불어나고, 그렇죠? 양떼와 소떼가 불어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소유가 복을 받는 걸 보고 라반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누구 때문이에요? 야곱 때문에 와 같은 일이 생기는 걸 보고 이놈을 놔주면 안 되겠구나.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런 거 가서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들어가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구나 하고 작심을 좀 해봐야 됩니다. 말 그대로 복의 통로가 돼야 되겠구나. 이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나만 들어가면 복이 흘러 들어오는 그런 존재가 좀 돼야 되겠구나. 한번 작심을 저와 여러분 이제 해봐야 됩니다. 자, 가만히 보니까 야곱 때문에 복이 막 기어 들어오니까 라반이 야곱을 보낼 수가 없잖아요. 야곱은 이제 아내도 얻었고 다 그랬으면 어떻게 집으로 이제 돌아갈 때가 됐는데, 라반이 놔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가서 보니까 창세기 31장 7절에 가서 보니까 글쎄,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가면서 6년 동안 죽어라고 일을 시키는 겁니다. 하여튼 야곱이 가는 데마다 짐승이 때 짐승이 새끼를 많이 낳고, 그렇죠? 그 당시에 짐승 키우는데 그거보다 제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가는 데마다 야곱이 가는 데마다 일이 다잘 되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해서 20년 동안 자기 외삼촌 라반을 섬겼는데, 이젠 도저히 섬길 수가 없고,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처남들의 눈빛이 예전과 다른 거예요. 이거 야곱이 이 모든 걸 가지고 도망을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이게 처남들이 야곱을 의심하고 도저히 이제 살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지경에 이제 이르게 된 겁니다. 지금 아내가 자그마치 몇이에요? 4명이 생겼어요. 아이가 20년 동안에 아이가 11명이 생겼어요. 그 가축대가 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지금 많이 생겼는데, 지금 이걸 끌고 지금 집을 돌아가야 되겠는데, 라반에게 얘기했다가는 뭐 국물도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반 도주하는 그와 같은 일이 지금 야곱에게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생기게 됐을 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를 죽이려고 쫓아오게 될때 창세기 31장 24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꿈에 라반에게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거든. 그에게 좋다, 나쁘다, 너는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그를 사랑하는 자니 너를 그를 보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그와 같은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라반이 손을 대지 못하고 죽이러 갔다가 오히려 야곱을 축복해주고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라반의 손은 벗어났는데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로 지금 또 누가 야곱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의 형 에서가 지금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니까 에서가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의 남자들과 함께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온다는 그런 소문이 지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아내가 넷이와 아이들이 지금 11, 수많은 지금 가축대가 있고 한데, 지금 조금 있으면은 에서가 400명과 와서 자기를 덮치게 되면 이 모든 것, 20년 동안의 모든 것들, 어떻게 하든지 꾀를 쓰고 무슨 짓을 해서 하여튼 얻어놓은 이런 모든 것들,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일시에 지금 다 날아가고 목숨이 위태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얍복강에서 홀로남아 밤새 고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점사와 씨름하고 결국 그를 이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내가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고 해서 이스라엘의 복을 걸머지는 이와 같은 이 야곱이 돼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서도 꼼짝 못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에서가 그를 용서해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33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용서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33장 3절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가 진정으로 자기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와 같은 대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기는 그들보다 앞서 나아가되 어떻게 일곱 번 땅에 몸을 구부리며 자기 형에게 가까이 갔다. 가짜로 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 그런 것이 아니라 일곱 번 무슨 얘기야? 완전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형에게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곱 번 절을 하면서 에서에게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돌려주시니까 에서가 와서 자기 동생 이 야곱을 껴안고 둘이 엉엉 우는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일이 그 앞에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야곱이 하는 그 말을 한번 10절에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10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형의 얼굴을 뵌 즉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며 형도 나를 기뻐하셨나이다. 이거 여러분 이런 거 읽으면서 야 이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뭐로 바뀌었어요? 야곱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로 바뀐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얻기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기록이 돼 있고 말 그대로 진심으로 자기 형의 얼굴을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 형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하게 될 때 그 형이 그를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드디어 20년간의 방랑 생활을 다 마치고 드디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이 오늘 우리처럼 송구영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난 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나에게 있었나? 내가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아내를 넷이나 주고 그렇죠? 아들을 열 하나 주고 지금 딸을 주고 그렇죠? 수많은 재물을 주고 라반에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에서에게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도대체 하나님이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사람이라면 당연히 돌아볼 겁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그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곳이 있죠. 어디예요? 어디를 잊으면 안 돼요? 돌베개 베고 잤던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하고 서약했던 데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여기로 데려다 주시면 제가 여기에 와서 여기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고 제단을 삼겠다고 한 데가 어디입니까? 베델인데 베델로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이게 사람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같으면 야 진짜 20년 동안 정말 말 그대로 죽을 고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니 이게 지금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하시며 여기까지 지금 나를 인도해 주셨으면 최소한 저와 여러분 같아도 어디 베델로 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 건데 거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18절 33장 18절 가서 보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이라고 한 사람인데 세겜의 도시 살렘에 이르러 그 도시 앞에 장막을 치고는 자기 장막을 친 곳의 밭을 세겜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의 손에서 돈 100개로 사서 거기에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단 쌓겠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죠. 그래서 지금 베델로 가지 않고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금 세겜 도시 살렘에 가서 돈을 주고 땅을 사고는 그건 거기다 지금 제단을 세운 거예요. 세우건 속으로 뭐라 그래요? 하나님하고 서원한 거 제가 다 지킨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단을 쌓는 일 제가 지금 다 했습니다. 지금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의 그런 모든 일들, 그 모든 일들의 기초가 어디냐? 베델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렇죠? 그 하나님에게 약속했잖아요. 그럼 그 20년 동안 그다 맞췄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보니까 어디가 좋은 거예요? 여기 세겜이라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도시 살렘이 눈에 보기에 너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약속은 파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조그만 땅을 하나 사서는 그거 어떻게 제단을 쌓아놓고는 마음속으로 이 정도면 제가 하나님께 드린 그 소원 다 지킨 것이 아닙니까 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뭐가 작동할 때가 됐냐. 하나님의 백성이 도를 지나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작동하기 시작하는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세겜의 도시 살렘에 야곱이 거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야곱이 어디 거하기 원하세요? 베델에 거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쌓았어요. 예배드린 모습의 형태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 성경이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고 고백하실 때 하나님 앞에 하겠다고 약속했던 그거 있잖아요. 그 흉내만 내면 안 되고 그럴듯하게 이렇게 포장을 해서 그거 하면 안 되고 하나님하고 처음 맺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것대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그 도가 지나치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안 지키면 무조건 하나님이 징계하는구나.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 그랬어요. 도를 지나칠 정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그 분명히 하나님의 사생,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데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포장만 그럴듯하게 하나님 하나, 이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언행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킹제임 성경을 든 것에 의미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찾아와서 신학교회를 한다고 할 때 그 의미가 있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겉으로 포장만 그럴듯하게 이렇게 하고 다니는 것은 사람 눈에는 야곱이 제단을 쌓은 것 같이 뭐 쌓아서 뭐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눈에는 그게 아니다. 드디어 창세기 34장에서 디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성경에는 야곱의 딸이 유일하게 디나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야곱의 딸로는 디나가 나오는데 그 야곱의 딸이 그 땅의 딸들, 가나안의 딸들을 좀 보고 도대체 저 여자들은 어떻게 꾸미고 사는가 하고 그걸 보러 거기 나갔다가 그 도시에 주인 누가 세겜인데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그와 같은 가슴 아픈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하는데 저 가나안 여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치장을 하고 어떻게 사는가를 보러 갔다가 결국은 그 가나안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 주님의 징계가 임하는 사건이 결국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이 디나의 오라비들이 세겜과 그 성에 사는 모든 남자들에게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럼 우리가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딸을 우리에게 받으면 우리가 무역을 하면 서로 살겠다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들이 좋아갖고 할례를 받고 나서 할례를 받은 이후에 3일째 되는 날이 가장 고통이 임할 텐데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일어나서 그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이 창세기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야곱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34장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여 나로 하여금 이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가운데서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모여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지난 20년 동안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모아놓은 이런 모든 재산과 이 내 집이 지금 어디 들어가 있어요? 예. 호롤단신으로 어디 들어가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딱 지금 한중간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그 가나안 사람들, 그 도시 사람 다 죽였으니 그 주변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야곱과 그의 온 가족은 그냥 일시에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곤경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 야곱이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는구나 하고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나오세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지금 창세기 35장 1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에게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잘 보셔야 돼요. 야곱이 결심한 거 아닙니다. 이 상황에서도 누가 도와줘요?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하고 싶어. 그거 기억한 거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또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야곱이 잊어버렸던 거, 야곱이 하나님께 맺었던 그 소원, 내가 내게 약속하지 않았냐? 거기 그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이 일러주실 때야 비로소 드디어 야곱이 20년 전에 내가 형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께 했던 그 소원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고 내가 베델로 올라가야 살 수 있겠구나 하고 작정을 하며 2절 가서 보니까 그때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들과 함께 자기와 함께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신들을 내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옷을 갈아입으라고 명령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취하실 때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이 약속들을 지키게 만들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 여기 가서 보니까 이방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우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이방신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우리 자신을 하고 그리고 옷을 갈아입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 우상,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킹잼 성경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버리고, 버려야 돼요. 과감히 버리고,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하고 옷을 갈아입듯이,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에 과거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내가 2016년도에는 깨끗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작정을 해야 돼요. 가나안의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 가나안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그런 방식대로는 안 되겠다. 과거의 지저분한 것들 이제 내가 다 버려야 되겠구나. 악한 생각하던 것 입에서 그냥 쏟아져 나오는 악한 언행, 행동, 불평, 불만, 교만 무슨 일 조금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드러내는 공치사 하는 거 교회에서는 무슨 조금만 일만 하면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 이거 하나님 원치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 신들을 섬기던 이와 같은 모든 악한 방식을 내가 내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2016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도우시는 거예요. 5절에 그들이 이동할 때 그들의 사방 도시들 위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함으로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지 못하였더라. 모두가 다 가나안 사람이에요. 그 한중간에 지금 놓여있다가 도피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공포가 그들에게 임하니까 그 사람들이 손 하나 대지 못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에게 이르러서 드디어 그 결과 7절 가서 보니까 그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제정해 준 대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형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다. 바로 이 일 이후로 야곱은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그 이름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이 또 하나 아들 줬죠. 그래서 열두 아들들을 이끌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경륜들을 마무리하고 평안함 속에서 자기 아들이 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 창세기 그 이후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한번 우리 자신을 회상해 보고 그리고 결심을 해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기존의 틀, 기존의 성경, 기존의 그 구약식 교회, 그 형식과 제도 이런 모든 거 다 버리고 떠날 때 하나님하고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그 약속한 것 여러분 기억이나 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그 약속들 조금이라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자유가 혹시나 방종이 되진 않았나. 옛날보다 성경을 더 읽어야 되는데 덜 읽고 경건서적도 더 읽어야 되는데 덜 읽고 이 교회하고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 내 자신을 자꾸 더 돌아보아야 되는데 방종에 빠져서 내 자신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도 게을리하고 성도들 섬기는 것도 더 게을리하고 또 가정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결국 위선과 가식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은가. 2015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런 거 생각해 보셔야 되겠어요. 야곱이 이방신을 제거하였듯이 과거에 좋지 못한 모든 것 우리가 다 버리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2015년 이 송구영신 그 예배가 단순히 예배를 위한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부단히 내가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그냥 교회에 와서 단순히 자리 채우는 그런 그리스도인 이제는 2016년 내죠 그걸 벗어나야 되겠다고 저와 여러분이 굳건히 하나님 앞에 약속하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처럼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고 믿지 않은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섬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2016년을 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나니 그 뒤에 있는 그것들 2015년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에 도달하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저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푯대를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 여기 사랑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 여기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생각할지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의 이 송구영신 예배가 저와 여기 모인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많은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